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유하나 종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유인이긴 하지만 종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자유인인데 어떻게 종처럼 삽니까? 혹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어디 사람의 종이냐 그런 말을 하는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문맥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종처럼 살아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뒤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순복해야, 우리가 순복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종노릇하고 사람들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처럼 하라는 얘기는 사람들에게도 종노릇하라는 뜻입니다.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이런저런 구속이나 제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라는 개념이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던지 모릅니다. 미군들이 들어오고 자유란 개념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오해해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쳤습니다. 멀쩡하게 옆에 있는 아이 이렇게 콕 쥐박습니다. 왜 때려? 그러면요. 내 자유인데 이러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유롭다면요. 인간은 동물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힘센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죠. 동물의 세계 가장 큰 특징이 약육강식입니다. 힘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람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뭐 갈취하고 잡아먹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무엇이길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유가 무엇이길래 죽음보다가 더 소중한 것이냐. 어쨌든 우리 인류 역사는요,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했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언급하게 되면 영국의 그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합니다. 대헌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13세기 초의 일입니다. 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죠. 그 다음으로 건너오면 프랑스 혁명. 이거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시민혁명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미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런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었는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에는 이런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그 다음 그 자유 가지고 뭘 합니까?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해서 결국 자유를 찾아 놓으니 버거운 겁니다.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드니까 근대 와서는요 오히려 이 자유를 반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유 너무 자유가 많으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오히려 반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 반납 시대 하니까 이상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셔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 많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요. 시민들의 힘이 세지니까 시장이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 동네 뭐 하나 할라 그러면 우 몰려가가 데모하고 난리를 쳐댑니다. 득볼만한 일은 왜 안 해주느냐고 난리고요. 좀 손해될 만하면 왜 우리 동네 이거 하느냐고 난리를 쳐대니까 시장인들 어떡합니까? 말하자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이런 형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라 전체를 한번 보셔요. 대통령의 영이 서질 않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도무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는 삼권을 아주 균등하게 분립을 시켜놨다가요. 차츰차츰 정부 쪽의 권한이 자꾸 비대해지고 커집니다.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이 현재까지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미국에서 이 법이 확실하게 세워져 나올 때는 이 세 분이 아주 균등하게 권력을 딱 분점을 해서 서로를 견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나라에서도요, 행정부 수반의 권력이 더 세워진 겁니다. 이유는요, 더 세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진 자유를 일부 반납을 해서 저 대통령에게 자꾸 권한을 넘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그거는 국가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흔히 선생님들이요. 그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이러면 참 좋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해 이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능력이 없어요. 알아서 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해라 이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포스텍요. 정말 수제들만 안 몰려있겠습니까? 우리 이장로님 편 빌리면 그 중에 한 10% 정도는요. 어영부영 하다가 한 학년 그냥 날려버린답니다. 이유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이거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는 저거 해야 되고 미주알고 저걸 다 가르쳤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수강신청도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안 한다고 누가 와서 왜 안 하느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잘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뭐 해야 되냐 알아서 챙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멍하게 앉아있다가 지나가버리면요. 그래 정신없이 앉아있다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1년 날려버리는 학생들이 꽤 된답니다. 능력 없는 아이들에게 알아서 해라. 쉽게 말해서는 자유를 주는 것은요. 참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참 머리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많이 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요. 방임이 될 수도 있고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아이들 보내놓고요.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건지 분명한 생각이 없이 아이들 학교에다 맡겨놓고요. 선생님 알아서 하이소. 참 좀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 무책임할 수도 있는 행위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조건 하고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렇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어떤 구속에서 무조건 하고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주제는 영화 내용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옛날 영화 빠삐용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높은 절벽에서요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가지고요,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로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뭐 말 안 하니 모릅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면 그 다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이 어쩌면 감옥 안 보다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입니다. 감옥을 탈출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감옥에서 빠져나온 걸로 그 이야기가 대충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 이후의 생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삶은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참 좋은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끝났습니까? 그 학대받던 곳에서 탈출해가 나왔으면 끝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건 겨우 시작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애굽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언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까? 자유를 찾아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어디 가서 끝납니까? 그 얘기가. 이 답이 쉽지 않을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납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돌고 돌아가지고 겨우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요, 끊임없는 전투가 계속됩니다. 한 7년 계속돼요.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본토를 전부 점령을 했습니다. 땅을 다 나눠 가졌습니다. 끝났습니까? 여전히 이민족에게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자유를 찾아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떠나 나왔는데, 보통 이야기들은 애굽에서 나왔어, 끝났다, 이걸로 끝납니다만 성경은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가야 진정한 자유에 이르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역사는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한 가지 도착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기 전에 그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요. 조목조목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됐다. 자유인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 신명기 그 속에 잔뜩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주는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신명기 얘기 전체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걸로 자유에 돌입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건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영화 얘기하고 성경 얘기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매여서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나와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아니할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유란 어떤 구속된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고, 여기서 빠져나가 그 다음에요,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 주인을 만나서 거기에 매였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귀순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억압받던 땅에서요, 이 자유로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그들이 지금 다들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죠? 아시는 분 아무나 한번 찍어서 생각해 보셔요. 그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 억압 속에 살던 그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유대한 여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 분은 드뭅니다. 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다시 북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북의 억압에서 탈출해 나온 것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 남쪽에서 다시 남쪽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 남쪽에 와서 자기들만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정착금이 주어지고 했지만 어떻게 고약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리저리 다 빼먹고 사기치고 사기에 넘어가는 게 정상일는지 모릅니다. 능력 이상의 자유가 주어지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파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능력 이상의 자유가 주어질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메였어야 옳다는 얘기죠. 학교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쉬운 예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학교 아이들 다 모아놓고요. 오늘부터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만 공부해라.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훌륭한 학생들이 되겠죠? 공부하러 가겠습니까? 걔들이요. 어느 과목을,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과목을 공부하러 가겠습니까? 수학시간 제일 안 갈 거고요. 영어 선생님도 아마 밥 먹기 어려울 겁니다. 체육이나 부지런히 하려나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요,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어떤 것인지는 아이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부모님들이 알아서 부모님의 어떤 그 목표하는 말을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쳐 가야 하는 것이지 과도하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타고 높이 날고 있는 연을 보시면 저 높은 하늘에요 쫙 떠가 있는 연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쌍해 보입니까? 아주 여유로워 보입니까? 뭐 다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불쌍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왜 불쌍합니까? 저 실에 매여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저리 있으니 참 불쌍하다. 혹시 그렇게 보이십니까? 실에 꼭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연이 저 높은 하늘에서 여유작작하게 날고 있는 겁니다. 매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겁니다. 실이 불쌍하다고요? 왜 저렇게 불쌍하게 묶어서 저러고 붙들고 있냐? 놔줘. 그래서 실을 끊으면요? 실이 끊어진 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그럼 그런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혹 타보셨어요?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다행스럽게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아주 예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브레이크 고장난 경험이 있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데 브레이크는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리든지 갈아엎든지 해야죠. 그냥 길바닥에 갈아야 됩니다. 어디 들이박든지요. 브레이크는 안 들어서 지금 손살같이 내려가는데 앞으로 차가 샥 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 눕고 갈아붙여야 되죠. 브레이크가 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잡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 잘 나가기만 한다면 그거 자유가 아니고 무서운 일입니다. 부모의 간섭이나 잔소리가 전혀 없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아이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요, 나를 제어하고 나를 당겨주고 나를 묶어놓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딘가에 매여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아무도 없는 세상에 나 혼자서 한번 맘놓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매여서 자유로운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어디에 매여서 삽니까? 잘못 매이면 평생 괴롭습니다. 잘 매여야 합니다. 사랑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결혼 생활의 원리입니다. 사랑에 매여 사는 것. 그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결혼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도 해요. 귀찮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한 사람 있으면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매여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 원리를 잘 모르는 매여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알 수 없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요. 사랑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매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끈에 매여서 삽니다. 돈에 매여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돈에 매여서 살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아무리 돈을 많은 돈을 가져봐야 돈에 노예일 뿐입니다.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봐도 그건 허상을 쫓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이런 엉뚱한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어죽하면 이스라엘은 종이, 근본적으로 종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팔렸다 하더라도요, 7년이 지나면 내보내야 합니다. 무조건 하고 석방시킵니다. 영원한 종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봤던 그 16절에요.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하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표현은 자유하라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에게 매여 있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묶여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에게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순복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주된 핵심 내용은 순복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매인 자, 그러므로 해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만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보십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3절은 쭉 건너뛰어가지고 끝에요. 총독에게 하라, 총독에게 순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도요 모든 사람에게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중간쯤 뒤편에 보세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하라는데 이 까다로운 주인 하는 걸 조금 표현을 바꾸면 그 억울한 소리 하는 주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그 주인에게도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순복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말은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요. 순종하라는 것보다는 저항하라는 말이 더 매력적이죠.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참 병들게 하지만 사람들 심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요. 학생회장 선거할 때요. 여러분이 여러분 저에게 표를 주신다면 교장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과 협력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표가 잘 안 나와요. 거기 올라서 가지고요. 제가 어느 여학생이 그랬답니다. 군화 같은 걸 신고 올라와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신발을 신으면 왜 안 됩니까? 하고 빵 두들기고 떼기장을 치고 이런 데면 그 다음에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학생 주임선생님하고 싸워가지고요. 이 머리카락이요. 왜 우리 멋대로 기르면 안 됩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걔가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그 애를 잘 몰라서 옆에 같이 있던 선생님들 물어봤죠. 제가 원래 저런 애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니래요. 평소에 그렇게 얌전한 애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냄새가 났어요. 잘 모르는 애인데 나중에 따로 불렀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예, 너 그거 어디서 배운 수법이냐?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 오빠가 요 옆에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입니다. 이러잖아요. 경주서 그랬습니다. 기린고등학교 학생회장 지낸 녀석이 자기 동생이 중학교 중3인데 회장 나갈 때 옆에서 코치를 해준 겁니다. 표를 모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 표를 얻어가 학생회장이 된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그렇게 얌전하고 뭐 떼기장 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항하고 과격해야 표를 몰아주는데 이거 누굽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힘은요, 그런 저항하거나 반항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로마 황제가 왕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게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라고 한 이 말씀이요, 결국은 로마를 점령해 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절에 베드로가요, 로마에 항거하고 대항해라고 만약에 가르쳤더라면 인기가 훨씬 더 높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종자가, 열렬 추종자가 훨씬 더 많아졌을는지도 모를 텐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멋있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종처럼 이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교회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가 엉뚱한 힘을 너무 가지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교인들이 어디 몰려가가지고요, 교회 이름으로 데모하고 막 하면요, 그래가 뭐 하나 얻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뭘 하나 얻었다 하더라도 다음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힘은 그렇게 해서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짓거나 허가 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허가를 받아오거나 그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들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받는 내에 그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순복하면서 죽는 걸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이런 역사가 꾸준하게 이어져 나가니 교회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커가는 거죠. 15절에 보십시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전도를 하거나 뭐 해보면 참 무식한 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무식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는요, 아주 똑똑한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분들 생각에는 우리가 보기엔 무식한 일이죠. 근데 그거 붙어가지고 아무리 싸워도요, 답 잘 안 납니다. 싸워도 별 소득 없, 싸워 이겨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의 선행이고요. 그 선행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 본문에서 그 선행은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순복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께, 선생님께, 또 어른들에게요, 순종하는 걸 보여야 하는데, 어른들이 먼저 그런 본을 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 선생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건 예사입니다, 사실은요. 이름 뒤에 뭐, 그 새끼, 저 새끼 이러지 않으면 그래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끼리 그런 소리 하면서 들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러 야단 참 많이 칩니다. 주로 이런 얘기를 잘했어요. 얘들아, 나는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분이 안 계시는 데서도 이름도 부른 적이 없다. 어떻게 면전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안 보는데 거기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냐? 아이들이 그 말 잘 코지 안 듣습니다. 선생님 정말입니까? 자기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난해 스승의 날 어느 선생님이 신문에 쓴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요. 참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느 나이 좀 많은 여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편지를 하나 돌렸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일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다. 이름을 불러도 좋다. 제발 그 해놓고 X 자 하나만 딱 써놨습니다. 제발 그 X이라고만 부르지 말아다오. 대체 아이들이요 선생님이고 부모님이고 어른들이고요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만이라도요. 순종하며 순복함으로써 그 선행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나가야 하는 거죠. 18절 앞까지 본 말씀 중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는 것은 주인에게 순복해야 할 근거가 주인의 성품이 좋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 위의 사람에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혹은 부모에게 순복해야 하는 근거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옳기 때문에 순복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까다롭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렸고요.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순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순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도 아마 그런 주인들이요. 고약한 주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고약한 주인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억울하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란 얘기죠. 여러분 부당하게 억울하게 욕을 좀 들어먹고 그런 억울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참으란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게 받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피난 갈 때 따라오면서 저 근거 없는 피난을 퍼부은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장수가요. 저놈 한 칼에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놔두라 그러잖아요. 놔두라.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몸에서는 내 자식도 저러는데 누구냐 사울 집안의 처녀석이 저러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감동적인 건 그겁니다. 내가 이 억울함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실지 모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놔두라는 겁니다. 저 시므이에게 욕을 얻어먹고 억울함을 참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이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셔요. 왜요?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 없이 옥에 갇혔던 요셉도 있고요.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픔을 참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억울해도 순복하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20절,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요. 순복하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고참이 청소하는데 그 옆에 있던 쫄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참이 빗자루 쓱 잡고 있는데 옆에 쫄병이 그냥 뭐 문산보고 앉았거나 딴짓하고 있었다면요? 흔히 아는 말로 박살 나는 겁니다. 죽으려고 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요, 그거 안 따라가면요? 간이 커도 이게 보통 큰 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아멘, 그, 생각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안 따라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군대 고참이 빗자루 지고 설치는데 쫄뱅이요, 먼산 시일 보고 앉아있다면 이거 박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믿는다는 우리가 먼산 보고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요?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오늘 우리는요? 나 요만큼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가지고요. 어떻게든지 그냥 한 소리 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생각한다면 참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에 했던 얘기지만 또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신하가요, 왕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임금님이 그걸 탕감시켜버렸습니다. 이 신하가 나가면서 자기에게 빚진 이, 뭡니까, 쫄병을 하나 만납니다. 갚아, 임마. 못 갚는다고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진 빚이 얼마입니까? 내가 탕감받은 빚은 1만 달란트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못 갚은 빚이 얼마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고. 오늘 외웁시다.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알아야 뭐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외웁시다. 100데나리온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요? 100일 동안 일해가 받는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되는 돈입니다. 지금 식으로 계산하면, 뭐, 어느 정도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일 동안, 뭐, 근데 계산하기 쉽게 계산합시다. 한 1,000만 원 합시다. 내 돈 1,000만 원 떼먹은 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 넣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임금님이 나 탕감시켜준 돈이 얼마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요즘 뭐 아이들이야 달란트 시장 해가지고 뭐 10달란트, 20달란트 이러면 한 30달란트 되면 축구공 하나 주나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아주 세피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 달란트요? 전에 언젠가 제가 계산 한번 대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 달란트가 한 4억 정도가 되던가요? 그 뭐 정확한 계산 아닙니다. 대충 계산입니다. 한 달란트가 한 4억 정도 되나요? 1만 달란트는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그 계산한다고 또 한참 애를 썼습니다. 저 산수하고 수학 잘 하는데요.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동그라미가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디 뭐 힌트라도 적어두셔요. 달란트는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6,000배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계산해보니까 제가 동그라미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몇 번을 거듭해가지고 이게 그래 최종 내린 결론이 6조입니다. 6조가 많다는 거 아셔요? 전 잘 모르는데요. 6조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아파트 값이 많이 나가면 한 2억 나갑니까? 뭐 포항 땅에 2억이면 큰 거잖아요. 6조면 2억짜리 아파트 몇 채입니까? 몇 대요? 동그라미가 하도 많아서 계산이 잘 안 되죠. 3천 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저 우리 지곡,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국 최대의 지역입니다. 예? 텔레비전 뭐죠? 케이블 TV의 쇼핑몰에서 전국 최고의 주택단지가 여기입니다. 1등 한 적 있다 하대요. 서울에서 놀래가 여기가 된가 조선에로 왔다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단지입니다. 3천 세대 넘나요? 3만 세대입니까? 야, 3천은 그럼 별거 아니네. 혹시 제가 계산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3만 세대요? 와, 3천은 별거 아니네, 그죠? 뭐 동그라미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자신은 못하겠는데 여하튼 있죠. 임금님이 내 빚을 탕감해준 돈은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계산이 잘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나한테 빚진 놈 이놈은요? 딸랑 천만 원입니다. 동그라미가 하도 많아가지고 팍팍팍 난리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요. 만 원 대 6억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빚은 6억입니다. 근데 나한테 빚진 빚은요? 일마 만 원입니다. 근데 이 만 원 안 갚는다고 잡아 감옥에 넣어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 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걸 이 1만 달란트에 비유하고요. 나한테 잘못한 그 인간들의 잘못을 백데나리온에다가 비춰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고난당하신 것이니 어마어마한 액수로 표현해놓은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돈을 만진 분이 아니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만지는 돈 단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1만 달란트가 나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1년 세수 총액이 800달란트였답니다. 800달란트가 한 국가의 전체 세수였다는데요. 예수님은 통이 얼마나 크길래 1만 달란트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큰 희생을 치르셨느냐를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만한 빚을 탕감시켜줬는데 너희가 그 작은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왜 우리가 부당한 상사,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왜 순복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큰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억압이나 구속에서 탈출해 나가는 것만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자유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영화고 소설에서나 그렇습니다. 탈출해 나가면요, 그 다음 또 얼마나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벗어나되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감옥에서 뛰쳐나갔다고 해서 자유 아닙니다. 나가서 그 다음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어차피요 불합리하고 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만나야 하는 상사, 이웃, 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요. 분함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순복하면서 종로로 타다시피 살면서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전도하는 방법, 그걸 떠나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을 받으면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참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자유롭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집사가 내가 저럴 수 있나?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군사가 돼가지고 저럴 수 있나? 이 사람을 쳐다보면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종로로 다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마 어머니들 아닐까요? 자녀에게 종로로 타는 엄마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그 엄마의 행복 아니에요? 어느 이사님 딸 시집 보낸다면서요. 돈 많이 썼더라고요. 엄청나게 썼더라고요. 집사님 그거 아깝지 않으세요? 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기분 좋더라는데요.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더랍니다. 진짜 좋을랑가 아까울랑가 전 아직 모르겠네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기쁘더라던데요. 내 입에 들어가는 행복보다가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행복이 더 크더라는데요. 뭐 얼마 그 정도는 이해 아마 안 하시겠습니까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는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쉽거나 편안한 일만은 아닐 겁니다. 제약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요. 그런 제약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는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누리는 사람만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애꿎은 소리, 힘든 소리 참고 견디면서 순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묶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니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자유하지만 종처럼 살라고 하신 이 베드로의 권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